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이제 뭐 부활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영어 단어에서 이제 first fruits S가 붙은 문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일 먼저 좀 시작이 되는데요. 27절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아래 이렇게 이제 두셨다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데 조금 그 윗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정작 어려운 부분은 그 29절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받는 침례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왜 했냐면 부활이 있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부활의 근거의 사례로서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표현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게 이제 난제 중에 하나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나 또 다음에라도 아주 명쾌한 어떤 해석을 좀 보시게 되었다면, 들으시게 되었다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죽은 자를 대체하여라고 우리 흠정역이 번역한 이 영어 표현은 for입니다. For the death, for the d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the dead.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제 집단 명사를 만들어서 죽은 자들, 더 dead는 죽은 자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for가 이제 뭐냐는 겁니다. For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글 개역은 어떻게 번역을 한 거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이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죽은 자들로 인하여. 우리 흠정역은 지금 이것을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하든지 좀 어렵습니다. 제게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자,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볼 때, 이것은 자칫 그 연옥 사상을 입증하는, 연옥 사상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연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대기 상태인데 죽은 자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믿었지만 침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여기서 이제 침례를 행해준다는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왜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냐면 침례 중생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카톨릭은 영세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례받는 것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 for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뭐 위하여로도 어떤 경우에 번역될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처럼 이제 because의 의미 왜냐하면 그 이유로 이제 번역될 수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이 위하여로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죽은 자를 그러면 위하여 침례받는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었냐, 그런 행습이 있었냐, 그런 건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관습은 전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을 죽은 자를 위하여로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자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로 인하여. 죽은 자가 여기 이제 죽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제 자신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죽은 자로 인하여의 이 죽은 자가 반드시 이제 그 당사자 지금 구원받고 있는 나 당사자를 의미할 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말이 통하겠지요. 그런데 죽은 자들 여기서 이제 복수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자들이 자신이 아닐 경우 딴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는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이제 해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건 또 굉장히 좀 모호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흠정역이 번역한 대로 죽은 자를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일까? 죽은 자를 대체한 침례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받는 의미는 너무나 명확한데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확한데 이제 이런 그 성경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구절이 간단하지는 않은 구절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자라고 한 표현이 여기서 이제 그 복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 복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복잡하신 분은 그냥 요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제 이게 조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왜 안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건 나는 안 알아도 되겠다 하고 그냥 일단 접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번역하든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의도 자체는 우리가 알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침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것과 아예 못 들어본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제가 요거를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분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이 죽은 자라는 게 이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것들 제쳐두고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복수 문제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죽은 자는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또 이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이다.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또 죽은 자들로서 죽은 자들처럼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것은 씻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침례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시체를 왜 우리 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침례라는 의미가 이제 씻는다는 의미를 같이 이제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장사 지내기 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시체를 씻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은 실제적인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침례 이런 의미다. 고난의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 잠긴다는 의미, 기본적인 의미가 잠긴다는 의미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 우리가 기꺼이 잠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제가 말씀은 일단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저는 어떤 해석을 봐도 명쾌하지는 않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마시고 대략 어떤 해석 방법이 있다는 건 듣긴 들었는데 굉장히 좀 모든 설명이 다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참 거시기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성경 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유혹 함정이 뭐냐면 본인이 마치 모든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되는 사람처럼 모든 어려운 난해 구절을 자기가 다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건 잘 모르겠다.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여러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도 잘은 모르겠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의 논지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논리를 어떻게 펼쳐가는 거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였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럼 사도들이 선포한 거 뭐가 되냐?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다 거짓의 영을 부어서 이 거짓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없다면 현세의 삶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은 어떻게 되겠냐?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마음껏 즐기자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최대한 잘 먹고 잘 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논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활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5절부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이렇게 부활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부활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걸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아마도 도대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몸으로 오는 부활이라면 그런 부활은 없지 않냐, 이런 아마 그런 주장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부활한 몸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영에 속한 몸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영에 속한 몸으로 오는 거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이처럴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는데 산발적으로 좀 말씀하는 것을 제가 종합해보면 40절에 보니까 이거 하늘에 속한 몸이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어요.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어요. 썩는 몸이 있고 썩지 않는 몸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이 현재의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 누굴까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 방문이 잠겨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냥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당히 안 받는 그러한 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의 그 어떤 이 몸과는 좀 다른 그런 몸인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때 점을 0차원, 선을 1차원, 선과 선이 만나면 이루어지는 게 2차원 면, 그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면 이루어지는 게 3차원 공간. 그래서 3차원 공간에 하나의 그 팩터를 더해서 이제 시간이라는 팩터를 더하면 이게 4차원.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다.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면에만 사는 2차원의 공간의 존재는 우리 같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2차원이 너무 우스운 것이죠. 면에만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 그런 존재에게 있어서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집어다가 저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2차원 존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가 엉뚱한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존재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닫혀 있는 어떤 공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기적이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차원만 높이 계셔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한 차원만 높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사실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우리 현재의 시공간 4차원의 제약을 훨씬 덜 받는 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느껴보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하게 무슨 하나님 없는 거 증명하려고 과학하고 과학 자체를 위한 과학하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다 과학자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음악가 될 거고요. 우리 모두 다 예술가 될 거고 문학자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는 어쨌든 다 전문적인 그런 다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잘하게 되겠죠. 저는 일단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휴거가 된다면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다시 내려와서 살게 되겠죠. 전 천년왕국에 일단 들어가면 일단 100년 동안은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몇백 년 동안은 이제 그 제가 이 기계를 좋아하니까 좀 뭐 만들고 이러는 것으로 몇백 년 또 있고 싶고 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천년왕국 때. 어찌됐든 영원히 지루할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지루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쨌든 하늘에 있는 몸이 있고 땅에 있는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금과 같은 몸이 있고 하늘에 있는 몸이 있다. 하늘에 있는 몸은 영에 속한 몸이다. 스피리추얼 바디다. 영에 속한 몸이다. 스피릿은 아닙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기본적으로 천사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부활한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그것이 영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5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대조했지요. 썩는 것은 땅에 속한 몸, 썩지 않는 몸은 하늘에 속한 몸 또는 영에 속한 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엔트로피가 보존되는 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썩는 이유, 물체가 썩고 부패하고 녹슬고 낡아지는 것, 그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무질소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점 이 분자 구조가 무질서해지면 그게 썩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몸이 한번 새 걸 가지면 영원히 새 건 거예요. 낡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겠어요. 이런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가. 그래서 이 썩는 것 가지고는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어서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화되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서야 그 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생명 연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천년까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천일년째가 되면 그 모든 좋은 거 놔두고 다 우리가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생이, 구원이. 그러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53절부터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더 이상 죽음, 죽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제는 없다. 이렇게 썩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시에 그러면 정말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이 썩는 몸이 있고 썩지 않는 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순서는 땅에 속한 몸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순서라는 겁니다. 그게 46절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오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이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에 속한 몸을 먼저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네이처럴 바디 본성에 속한 몸 아담에게 속한 몸을 먼저 입고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몸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한 그런 사람들의 한에서 이제 또 다른 몸을 입게 된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했냐? 45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이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에 속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첫 아담에게만 속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첫 아담에 속해서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분, 그분께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이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둘째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 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디에 속하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게 이제 속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뭘 설명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순서인데 이런 하나님의 순서는 자연계에서도 발견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계 속에서도 이런 순서가 발견된다. 그게 뭐냐? 씨를 봐라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씨를 봐라. 37절부터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마치 곡식의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들이 우리 혼을 담고 있는 이 몸들 하나하나가 지금 곡식의 씨와 같다는 거예요. 곡식의 씨와 같다. 그래서 마치 이 씨가 땅 속에 심겨지면 심겨진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매장입니다.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것은 죽음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묻히는 것은 매장입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어떤 매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니냐.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 심겨지면, 다시 얘기해서 죽어서 매장이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열매를 맺는다.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것을 씨가 심겨지고 묻혔다가 열매를 맺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죽음과 그러니까 첫사람의 죽음과 그러니까 내추럴 바디, 본성에 속한 몸의 죽음과 영적인 몸의 부활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씨가 뭡니까? 씨가 뭐고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사과 열매가 맺히는데 사과 열매 안에 씨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씨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올라온 그 나무는 나무도 보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봐도 단순한 씨에 비교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한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나중에 부활할 몸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쁜 자매님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멋진 형제님들, 멋지게 생긴 형제님들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래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는 것, 부활할 몸에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별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 입게 될 그 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부활한 몸도 현재의 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인데 팔이 네 개에다가 뭐 이렇게 코가 두 개에다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디 쉐입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있는 그런 파워풀한 몸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뛰어난데 40절에 보니까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의 측면에서 볼 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조금 이제 뭐 본질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유전공학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고유한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신다. 38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신다. 어떤 곡식 알갱이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신다 이렇게 했죠. 그것에 고유의 몸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현대 과학적인 표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각 씨앗에게 고유한 유전 정보를 주신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겠죠. 우리가 해석하면 그런 것입니다. 고유한 씨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보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적인 존재가 가공을 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계에 뛰어나다고 하는 천재들이 지금 그거를 박박 우겨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연히 생겼다. 이 DNA의 이런 정보가 생물체의 DNA의 이런 정보가 처음에 뭔진 모르겠는데 우연히 생겼다 이러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참 통탄할 만한 노릇이고 참으로 이 한심한 그런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자명한 얘기를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우연히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우리 안에 자녀들이 유전공학과 생물공학을 배우는 것은 안 되겠네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참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우리 이제 김덕희 형제님의 경우에 이제 그런 분야 쪽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고 전공하시면서 갈등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참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총리 한번 하기 위해서, 무슨 당대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불교 절에 가서 뭐 이러고 절도 해야 되고, 참 그렇게 되면 그게 참 정말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그게 물론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내가 정말 그 출세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것을 참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주셔서 그대로 각각의 고유한 몸이 발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나온 것 중에서 조금 하나가 좀 더 보충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한 몸, 부활한 몸, 영에 속한 몸이라 하더라도 모든 영에 속한 몸은 일단은 땅에 속한 몸보다는 훨씬 영광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영광의 등급이 다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41절부터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받고, 내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나 내가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의 그 영광의 등급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섬겼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믿으면 왜 열심을 못 내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건 너무 먼 얘기 같고, 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우선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어찌됐든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섬기는 데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몸도 영광이 다르다. 근데 그게 영원히 갈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중간중간에 거기서 섬기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섬김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는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정확한 얘기를 하시지 않으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부활할 때, 부활한 그 순간의 영광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 내용 중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어디였죠? 그 저기 살과 피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 몇 절이었었죠? 예, 50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표현을 놓고 이제 이제 피터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해석하시냐면,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이제 휴거 때도 이제 피를 다 쏟고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근거 구절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은 믿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뼈는 어떻게 되죠? 여기 뼈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육신에 속한 이 내추럴 바디 이것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지 이걸 이 어떤 피의 육신에 속한 어떤 그 인자 중에서 그 요소 중에서 어떤 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좀 저는 굉장히 이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피터 라크만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독립심리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의 이제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라크만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그분은 뛰어난 성경학자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개인적으로는 저를 그분을 미국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직접 뵀어요.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같이 이렇게 1대1로 대할 때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인 논쟁을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냥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주 사나워지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의 그 이제 어떤 교리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를 담고 있다든지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아마 그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선악과가 포도나무였다든지 아니면 뭐 마귀들이 뭐 목이 많았다든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몸에 달라붙어 있던 그 혼을 실제로 성령님께서 수술을 해내시는 거다. 그런 영적 할례가 그런 의미라는 것. 요런 것도 여기 지금 휴거될 때 이제 피를 쏟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구원의 방법이 이제 세대마다 달라서 대환란기 때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이제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라크만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 그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라. 그리고 목양자인 제 입장은 이런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